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빌립보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4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마튜 아놀드라는 사람은 그의 아름다운 수필 가운데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친절한 합당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고집쟁이가 아니라 합리적인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깊은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외골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주장 이것만을 강조하는 외골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리온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환란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것도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6절을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표현은 종종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어느 분이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박광현 PD인가요?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거라는 것이죠. 한 4% 정도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두 개의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부정대명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비결이라는 걸 아시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계명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흥미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마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밋빛 유리창을 통하여 인생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가 실체가 아니며 병이 실체가 아니며 문제도 실체가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에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벗어야 될 허울이 하나 있다면 자꾸 현실을 무시하고 피 안의 세계만을 강조한다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계명을 뭐라 그러죠?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일에 관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매기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어떤 미망인이 캠멜 몰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상담했던 내용을 여기에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몰간 목사님, 당신은 우리가 생활 속의 사소한 일들에 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몰간 목사님이 그 특유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예, 부인, 당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모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소하다고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동차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오랜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뭐 버스를 탔더라도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사무실에 어느 집에 처음 방문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들을 쭉 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페넬롱이 말했던 권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중세 신비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즉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을 다정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괴로움을 아뢰면 위로를 얻을 것이고 기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 싫어하는 것을 아뢰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받은 시험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마음의 상처를 아뢰면 고쳐주시고 선한 일에 대한 무관심을 고백하면 악한 것에 대한 취미를 버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만들며 또 허영이 얼마나 우리를 성실치 못하게 하며 교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하게 만드는지를 아뢰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필요, 괴로움 등을 쏟아놓으며 얼마든지 할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화제가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화제는 끊임없이 새롭게 됩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의 화제가 결코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숨기려고 하거나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숨길 것이 없는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복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인용물을 성경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종종 꺼내어 읽어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페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면한 이 권면이 그만큼 저에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무거운 짐들을 꺼내어 주님께 기도로 아뢰려고 한다면 뭐랄까 좀 경건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은요. 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 문제를 어깨에 다시 짊어지고 끙끙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했는데 보니까 제 어깨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끙끙대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죠. 주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숲속에 있는 새처럼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자유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니까 이거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숲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숲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신선한 풀내음을 이렇게 맡으면서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단 말씀이죠. 참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바울은 기도가 어둠 속에서의 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확실한 기도 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인도자 구세주 나의 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함께 모셔야 되는데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듯이 평화가 온 땅을 덮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용서될 때 평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은 또 평온을 의미하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평안이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는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구분은 잘 안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는 그것이 어떠한 때 우리 영혼을 휩쓰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기 목사님의 좀 해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목사님이 하와이의 커다란 섬 위에 서서 꼭대기에 눈이 쌓인 마오나 케아의 일몰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매기 목사님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낌은 쫙 오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될 때 너무 이 느낌이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제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너무도 축복이고 너무도 감사란 말이죠. 이러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하여 반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했으나 평안으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만사가 변했으니까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폭풍우가 있지만 그치진 않았지만 물결이 높이 일고 있지만 폭풍우가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영혼과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4장 8절을 보실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 초두에 종말로 형제들아 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되시나요? 이제 서신이 거의 끝나감으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뭐랄까요? 간략한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정직하신 분 아니겠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이 땅 위에 있었던 정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물으셨었는데 아무도 주님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정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보다 이 땅에 정결한 사람이 없고 당신을 심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사단은 항상 저에게서 허물을 찾아내죠. 여러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정결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러한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용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주님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러워지지 않고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눈이 더러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더러움이 실증 날 수도 있죠. 아, 주님, 저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도 드리고 싶기도 할 것이에요. 헐리우드는 수년 전에 아이디어가 바닥이 나서 이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텔레비전도 지루해졌고 그래서 뭐 옛 것들을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참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커다란 황무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메마른 사막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다가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러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생활 속에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생활 가운데 능력이 없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며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유가 있고 장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자유와 장성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때 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와 잘못을 구별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자에는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의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자기 가운데서 좋은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인 기분 또는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하여 한 시간 동안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앉아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육체적인 음식이 필요하고요. 힘을 얻으려면 빵과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도 먹어야 되고 찌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옳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성경은 모든 장마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쭉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굴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신자들이 부끄러워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무시했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과 능력과 주의 계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어지러움 속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있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